397페이지, 3절 복잡성, 합리적 인간, 1편, 문단 6. 입법자는 항상 이러한 성격의 획일적인 일반적 규칙들 중에서만 선택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A나 B 중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만을 법에 넣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더 복잡한 규칙이 사회에 더큰 부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겠죠. 예컨대 어떤 고속열차가 70마일의 속도를 달리는 경우, 뭐, 80마일을 달리는 경우, 뭐,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시속 70마일을 넘는 경우에만 열차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구체화하기 나름이다. 우리는 이론적 연습을 했을 뿐이다라는 것이고, 398페이지 문단 7에 보면은 중간에 불티에 의한 곡물 소실의 문제는 우리가 고찰하는 성격의 그 권리 충돌 가운데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예가 나와 있죠. 그 밑에 합법적 행위를 하려고 하지만부터는 다 예죠. 그래서 합 앞에다가 ex 괄호 반괄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 수학 공부를 하는데 시끄러운 록 음악을 옆에서 연주하고 뭐 한적한 시골에 산보하는데 고급 스포츠카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운전한다. 뭐 이런 식의 얘가 있는데, 요거를, 아까 이제 연습할 때는 열차 회사에게 손해를 부담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입법이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좀더 추상적인 규정이 필요하겠죠. 일반적 추상적 규칙을, 하겠죠. 그래서, 그 추상적 규칙은, 즉, 뒤에 나와 있죠. 즉, 정치인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규칙을 필요로 할 것이다. 즉, 의도하지 않고 대인적, 대물적 손해를 야기한 자는 그 행동이 그 상황에서 공동체 전체 부의 측면에서 비합리적인 것이었던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이거 하나하나 끊어서 봅시다. 의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의에 의한 손해를 야기한 사람은 이런 경제적 해석의 원칙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고의 사고법의 경우에 대인적 대물적 손해를 야기한 자는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또 물건이 부서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그 행동이 그 상황이라는 것은 아까 뭐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몇 천만 원이 손해고 이렇게 하면은 공동체에 몇 천만 원이 손해고 이런 조건 하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 측면에서 상황에서랑 비합리적인 사이에 끼워 넣으시면 되죠. 공동체 전체 부의 측면에서 이렇게 끼워 넣으시고 비합리적인 것이었던 때에는 비합리적이다. 요 말은 동그라미를 쳐서 쭉 끌어내서 뭐라고 쓰냐면은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다 해서 그 부등호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합리적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다. 어떤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정을 하고, 요거를 좀더 구체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범주에 따라서 구체화시키는 것이고, 대체로 이런 수준의 규정만을 할수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해두면, 그 다음 일은 판사의 일이겠죠. 그래서, 이 보통법, common law의 전통을 따르는 국가에서나, 아니면 성문법, 에 관한 이 civil law 전통에서나 마찬가지의 법 해석론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즉 판사는 이러한 추상적 규칙 혹은 이전의 판례법의 선례들에 따라서 나온 이런 추상적인 원칙들을 해석하여 현재의 사건을 판단할 때에 경제학법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을 따라야 한다. 뭐 이런 어떤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단 8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해석에 있어서 합리적인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와 합리적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 비합리적이라고 했던 거는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죠.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열차 회사가 1,100만 원, 뭐 농장주가 1,000만 원 이런 의미에 플러스 정보 비용을 추가해서 합리성의 의미를 밝힙니다. 문단 8에 보면은 399페이지 세 번째, 이러한 규칙 속에는 모종의 잠재적 위험이 내재해 있다. 입법자는 어떤 행위가 가져올 총체적인 경제적 결과를 계산하느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밑에 줄 따라서 입법자는 상대적 비용의 계산은 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시간과 계산 비용을 들이면 알거나 얻을 수 있는 견해나 사실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시간과 계산 비용, 이것도 뭐, 존 엘스터가 수어 그래프를 비롯해서 이 말이 좀 무한 반복적인 말이 될수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는데, 왜냐면은 실제로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정보가 얼마의 그 한계 수익 체감을 가져왔느냐는 투자를 해보지 않기 전에는 모르죠. 그리고 투자를 한다 해도 극단까지 투자를 할수 없는데, 자기가 어쨌든 한계를 가지고 정보를 탐색하기 때문에 내가 이보다 더 정보를 탐색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합리적이란 말은 엄격한 의미에서 확률적 수학적 합리성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냥 통상적인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골치를 썩지 않고, 예, 적응적 합리성 이런 의미죠. 근데 그 적응적 합리성이란 것도 사실 그냥 모호한 말이다. 사실 기초를 파고들어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이 합리적이란 말은 우리가 뿌리박고 있는 이 경제적 사회의 심리적 사실에 기초를 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적 사실을 일단 자의적이긴 하지만은 하나의 점으로서 생각하고 그 통상적인 그 심리적인 경향에 따라서 합리적인 이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되는 것들이 판사 또한 판결을 할때 합리적인 사람이랐다면 할때 사실 판사 나 자신이 그런 처지에 처해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심리적인 쪽으로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그 정도 이상의 큰 의미는 갖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문단 9에 보면은, 그래서 효율적인 합리성 심사는 설사 그 손해를 피하는 데 들어갈 비용을 훨씬 능가하는 손해를 가한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다. 밑에 세줄 내려오면은, 그런데 다음에 EX 방괄호를 하면 되겠습니다. 농부 한 사람이 철로 근처의 집더미 속에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 한 점을 개인 소장하고 있었는데, 불티가 야기한 화재로 타버렸다고 하자. 이 농부는, 그러니까 판사 보기에 통상인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 한 점을 왜 철로 근처에 집더미에 보관하고 있는지. 무릇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 한 점을 개인 소장하고 있다면은 남들이 쉽게 훔쳐갈 수 못하도록 지하의 창고에다가 열쇠를 빵빵 걸어둬가지고 자기 이제 데이트 상대한테나 살짝 보여주고 이러는 것이 통상적이죠. 그것까지, 그런 이상한 농부가 있다는 것까지, 정보를 막 탐색해가지고, 우리 열차 선로가 막 이렇게 쭉 가는데 대전역 근처의 이제 농작물 경지 가운데 집더미석에 르네상스 시대 그림 한 점이 숨겨져 있다 이런 것까지 열차 회사가 조사할 편.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 한 점은 열차 회사의 거의 하루 수익에 맞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조사할 필요는 없도록 책임을 규정해야 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합리성 추가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히 수학적 확률적 의미에서 비합리적이다 할 때는 열차가 빨리 달렸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 한 점이 타버렸죠. 그래서 완전 정보 가설 하에서, 즉 정보 비용이 0이라는 가설 하에서는 그 열차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옳았고, 열차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빨리 달린 것은 정보 비용 0인 가정하에서는 비합리적인 행동이지만, 우리가 이 적응적 합리성, 통상인 합리성의 개념을 정보 비용에 추가해서 정보 비용의 측면에서 추가하면은 그냥 통상인이 심리적으로 어떤 활동을 응당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 문화가 뿌리박고 있는 현실에서 응당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사이코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통상의 주의 업무라 그러죠. 주의 업무. 뭐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비가 오는 날에 안개가 흐릿하단 말이죠.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안개가 흐릿해 비가 와서 횡단보도가 있는지 잘 몰랐다. 그래서 사람을 치여가지고 상해를 입게 했다. 그럴 경우에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공소장에는 택시 운전기사라면 응당 이러한 안개가 끼고 비가 오는 상황 하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 의무를 강화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치여 뭐 3주의 상해를 발생케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이 바로 이 통상의 주의 업무, 통상의 통상인의 합리성에 따른 주의 업무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은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입법자가 세 가지 규칙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합리성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가한다, 물리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가한다는 어떤 그런 심상으로부터 손해배상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계산에 의해서 열차 회사에게 덤태기를 씌울 수도 있고, 농장주에게 덤태기를 씌울 수도 있고, 비교 과실을 통해서 일부 열차 회사, 일부는 덤태기, 농장주, 뭐 일부는 시즌모드, 일부는 통통포,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그런 걸로 할 수도 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스타크래프트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전용준 캐스터의 그 유명한 문구를 모르실 겁니다. 페이지 401페이지, 부합의 문제. 자, 이 부합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7장, 법에서의 통합성을 비롯해서 앞에 쭉 다룰 것인데, 이제 앞에서, 이 법의 제고 앞에서 도킨이 맨 처음에 법 실증주의의 법 이론, 법의 개념에 대한 기술적 이론과 법 해석 이론을 비판하면서, 그 다음에 관행주의, 실용주의를 비판하고 자신의 통합성에 의한 법 해석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 법 실천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이론이라면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7장에서 제시하는데 그것이 하나는 과거의 정치적 결정인 설레, 판례에 부합하고, 판례에 부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한, 판례를, 판결들을 정당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해석이 되려면은, 부합하고 정당화해야 되는데, 그 요건 중 하나인 부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법에 대한 경제적 법 해석이 하나의 법 해석 이론으로서 자리매김하려면은 첫 번째로 애당초 그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하고 있었다. 대체로 그 원리에 따라서 판결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시 앞에서 비판했던 실용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용주의는 다음에 살펴보고, 페이지 401, 문단 11에서 저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경제학적 해석은 중요한 하나의 심사 단계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즉, 경제학적 해석은 설례의 부합이라는 합리적인 제1 요건을 통과한다. 즉, 판례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법 개념들이 있죠. 합리적 인간의 규칙과 근저본인, 애견 가능성, 기여가실, 비교가실,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이런 것들이 판례에 등장한단 말이죠. 애견 가능성 같은 경우에, 한국 민법에는 이런 규칙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법시험 2차를 치러 간단 말이죠. 근데, 볼펜을 5개를 샀어요. 그 시험장 근처 문구점에서 볼펜을 5개를 샀는데, 볼펜 5개가 모조리 너무 옛날에 그 가져온 물품들이라서 그 소매점에서 볼이 다안 움직여요. 딱딱 굳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헌법 시험을 딱 치려고 그러는데 볼이 안 나가가지고 허둥지둥 되다가 이렇게 땀 닦고 막 볼펜 떨어지고 막 추태를 보이다가 결국 헌법이 과락이 나서 전체 시험을 떨어져 버렸다. 다른 점수는 막 60점 해가지고 거의 수석급인데 떨어져 버렸다. 그럴 경우에 손해는 그래서 이제 계속 못 붙어가지고 뭐한 5년 뒤에 붙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데 들인 돈과 자기가 그동안 못번 돈을 합쳐서 볼펜을 판그 문방구 아저씨한테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애견 가능하지가 않죠. 그 문방구 아저씨가 애견 가능하지 않은 손해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 사람이 나는 이것을 사법 시험에 쓰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고 볼펜을 샀다면 그것이 통상 손해로서 그 문방구 주인께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법시험을 치리라는 것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 손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이 내용이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생긴 손해인데 이 특별 손해의 경우에는 그 채무자인 볼펜 판 사람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책임을 지는데 알수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통상 합리적인 사람이 그 볼펜 파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볼펜 파는 업무를 할때 상대방이 지금 막 사법시험 2차 시험장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할 그런 업무상 주의 의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알수 없었던 것이고, 알수 없었고, 또 알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 손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견 가능성 기준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민법에 규정이 돼 있고, 또 보통법의 전통을 따르는 영미법에서는 판례법으로서 이런 개념들이 규칙으로서 확립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법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으로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결론들이라면은 부합이라는 요건을 통과하게 되어서 법 해석 이론으로서 자리매김 위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는 첫째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나와서 문단 12에 일단 뭐 대체로 부합이란 요건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드워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판사들이 실제로 부의 극대화라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법 해석 이론이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었다. 즉 문단 12 그러니까 402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보면은 판사가 실제로 판결한 것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판사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와는 일관할 필요가 없다. 즉, 법에 대한 구성적인 해석 이론은 마음 상태를 추적하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판사의 마음 상태, 개인적 목적들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이라는 여러 텍스트를 관통하는 일관된 논리를 찾아내는 구성적 작업이기 때문에 과거의 판결들의 주문들을 관통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설시한 세세한 이유들까지에 부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주문과 이유는 어떤 뜻인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은 주문의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최종 결론, 그래서 원고와 피고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그런 문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많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원고가 피고에게 뭐 A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소를 제기했는데, 그래, B는 A에게 등기를 넘겨줘라. 요 부분이 딱 주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결론, 이 사건,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런 결론을 냈고, 이 케이스에는 이런 결론을 냈고, 그래서 주문의 텍스트를 관통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이유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된 어떤 법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왜, 이 세세콜콜이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되어서 하면서 이렇게 항변과 재항변을 평가하고 이런 것이 이유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유의 주요 법리와는 일관되면은 더 부합한다고 볼수 있겠지만은 이유의 모든 부분까지 다 일관할 필요는 없다. 부합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문학 텍스트와의 이제 유비를 통해서 법 해석 이론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해석, 그 해석의 대상이 된 판결을 했던 판사를 놀라게 할 것이란 이유만으로 경제적 해석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법 해석 이론이 어떤 일단 부합하고 그 부합된 선례들을 최선의 것으로 보이게 하는 정당화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의의 문제, 4절. 1편, 도덕 이론의 이론적 구체화와 실천적 구체화, 문단 13. 성공적인 해석이 되려면 앞에서 살펴본 실무와의 부합뿐만 아니라 그 실무에 대한 정당화도 이루어내어야 한다. 그러니까 실무가 이런 이유로 이 해석 이론에 부합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실무가, 최선의, 원리의 어떤 구현으로 보이도록,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 부과를 퀘스천 들어가기 전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문단 13.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해 온 판례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가해자가 손해를 야기한 행위를 하지 않고 합법적인 행위를 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합법적인 것은 legitimate, 정당한 행위를 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사들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판결이 정당화되는 것은 가해자가 사고 당시 달리 행동했어야 했다든가 자기가 야기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 국한된다. 그래서 그 판결이 정당화되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도덕적 책임의 체계를 원용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실무와 부합하는 어떤 법 해석 이론이 있다고 합시다. 그법 해석 이론은 원고가 남자일 때는 원고가 패소하고 원고가 여자일 때는 원고가 승소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이론이 실무에 우연히 부합을 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판결을 내릴 때그 판결에 있어서 법 해석으로 사용돼서 앞으로의 판결을 내릴 논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실무와 우연히 부합했다 하더라도 어떤 도덕적 책임의 체제를 합당하게 원용하여 그 실무를 정당화하지 않고서는 판결의 논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했어야 한다. 달리 행동했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은 전부 어떤 정당화 작업을 필요로 하는 문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question 그런데 과연 할때 거기에 question 반가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책임 부과를 시장 모방 기준에 의존하라는 내용을 갖는 수긍할 만한 책임의 체계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요거를 얻어야지만 이 퀘스천에 yes라고 답해야지만 법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은 법 해석 이론으로서 자리매김해서 보통법의 사고법 분야에 비고의 사고법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판결을 내리는데 좋은 지침이 될수 있는 이론이 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퀘스천을 앞으로 쭉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겠다. 이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되는 구분을 문단 14에서 살펴본다. 논의의 전제를 위한 구별이라고 옆에 써두시고. 도덕 이론의 이론적 구성. 여기 동그라미 1, 그다음에 동그라미 2는 실천적 구성. 이것을 구별한다. 자, 그리고 404페이지 넘어가셔서 여기서 교환을 보시면은 이론적 구체화는 교환 2페이지에 문단 14 보면은 이론적 구체화는 그 이론이 이미 옳다는 것을 전제할 때에는 실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빠짐없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리주의라는 이론이 있다. 이론이 있는데 나치가 이제 유대인을 찾기 위해서 막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독일인이 유대인을 숨겨주고 나치에게 여기에는 유대인이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이 거짓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공리주의 이론으로서도 이것을 막바로 이제 정당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원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걸 갖다 미리 다 구비해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뜻이고 그러나 이론 자체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구체화가 아니라 이론적 구체화를 탐구하여야 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론 내에 윤리 반성적 평형이라는 우리의 어떤 윤리적 검토 방식을 볼 때, 이론 내에, 우리의 어떤 도덕적 직관에 명백하게 반하는, 어떤 사례를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론 내에서, 그 가장 추상적인 도덕 철학을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한 그 결과가 원리상 부당하다라는 점을 증명하는 작업이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론 자체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작업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문단 14의 404페이지에 중간쯤 밑에 보면은 그 이론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도덕 이론으로서 타당한가를 검토할 때는 우리는 그 이론적 구체화를 탐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경우 생활에서 활용하기 쉽고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필요한 실천적 적응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도대체 그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그중 어느 부분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느껴서 그 이론적 구체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실천적 구체화는 하나마나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의 검토가 된다는 것이죠. 후순위의 작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왜이 말을 앞에 딱 생뚱맞게 구별을 갑자기 이제 퀘스천 해놓고 퀘스천에 대한 답으로 바로 들어가면 될 텐데 문단 14를 여기 넣었냐 하면은 이 부의 극대화를 옹호하는 특히 공리주의적 논거가 계속해서 실천적 구체화와 이론적 구체화의 두 차원을 혼동함으로써 논박을 피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올가미를 장치해 놓는 것이죠. 문단이 아니라 405페이지 2편, 우리에게 부를 극대화할 의무가 있는가? 자, 여기서 두어키는 가장 단순한 시장 모방적 규칙에 대한 가장 단순한 옹호론을 먼저 검토하고, 5절부터 공리주의적 논거에 의해서 구성되는 부극대화 해석론의 옹호론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4절 2편에서는 문단 15, 시장 모방적 규칙에 관한 단순한 옹호론은 두 단계의 논거로 이루어진다. 양괄호 1. 사람은 언제나 공동체 전체의 선을 증진시킬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 이에 대응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할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도덕적 권리와 도덕적 의무는 같은 이제 사상의 양면이고, 여기 줄을 치고 1단계라고 쓰시면 되겠죠. 양가로 1이 1단계 놓은 거. 양가로 2가 2단계 놓은 거죠. 공동체 전체의 선은 저자가 앞서 설명했던 정의에 의하면은 사회 전체의 부이다. 공동체는 이러한 의미의 부가 증대될 때 항상 더 나아진다. 자, 여기서 먼저 두어키는 두 단계 논거, 2단계 논거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단계의 논거는 부를 합리하다. 우리는 더큰 부를 갖는 사회는 더 나은 사회다라는 주장의 이론적 구체화를 고찰함으로써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바 있다. 임이라는 말은 보통 자기 책에, 지금 논하고 있는 책에서 앞장에서 논했을 때 임이라고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A Matter of Principle 12장 13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래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요약 번역도 좀 해놨는데, 같이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거 다 끝내고 한번 몰아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앞에 EX 양괄호 아 반괄호를 치시고 지금 2단계 논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즉 공동체 전체에서는 사회 전체의 부다. 공동체 전체의 선의 극대화는 사회 전체 부의 극대화라는 2단계 논거를 비판하는 하나의 반례, 도덕적 반례를 드는 것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치료비가 없어서 거의 유일한 즐거움의 원천인 아끼던 책을 치료비에 해당하는 5만 원에 팔려고 한다고 해보자. 그래서 뭐이 책이 존 스튜어트 밀의 Political Economy 양장본이다. 그리고 단어도 다 찾아놨다. 그래서 이걸 갖다 사는 사람은 그 단어를 안 찾아도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소하게 보던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는데 그 이웃 사람은 그 책을 손에 넣기 위해 필요하다면 10만 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또 저자가 그 책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면 손자는 그 책을 11만 원에 팔수 있다고 해보자. 존 스튜어트 밀의 손자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필 서명이 된 책을 11만 원에 살 리는 없겠죠. 1억은 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책 이름을 좀 잘못 들었습니다. 뭐 이한의 콜버거 호프집 뭐 이런 거 하면은 5만 원뭐 제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5만 원, 10만 원뭐 이거는 상당히 타당한 가정이라고 하겠는데 제가 예를 잘못 들었군요. 근데 또그 콜버거 호프집은 유일한 즐거움의 원천일 수가 없는데 이게 또 예, 소설책 같은 거뭐 소설책 뭐 토지를 이제 토지 시리즈를 중고품인데 5만 원에 팔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공동체의 부에 대한 경제학적 정의를 따를 때 경찰이 그 책을 병들고 가난한 책 주인으로부터 빼앗아 부유한 이웃에 주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책도 약도 없게 내버려 둔다면 부는 증대된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정의한 부의 정의에 따르면은 공동체의 부는 그 책이 부자의 손에 있을 때는 11만 원의 가치가 있고 가난한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5만 원의 가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그 잉여이죠, 잉여. 그 잉여가 부자의 손에서는 11만 원의 가치, 가난한 사람의 손에서는 5만 원의 가치. 왜냐하면은 그만큼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지불 가격이 그 책의 가치이다. 심지어 그두 사람의 거래를 한다면 얻을 수 있을 것을 능가하는 양으로 증대된다. 왜냐하면 강제적 이자는 그 거래의 거래 비용을 절약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논의에 따르면은 부의 극대화 이론은 이 케이스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치료비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 책을 아예 그냥 빼앗아서 보상도 안 해주고 바로 부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사회 전체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올바른 입법이다 혹은 뭐 행정권의 행사이다 또 혹은 뭐 갑자기 우연히 저기 저자가 이제 우연히 책이 부유한 손자의 마당으로 넘어갔으면 손자가 그냥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하면 소를 제기했을 때 판사가 내가 이걸 판별해 보니까 손자는 11만 원의 가치가 있고 너는 5만 원의 가치밖에 없다고 하니까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것을 갖다가 넘겨주지 않겠다. 점유는 손자가 계속하고 있으라.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이 이론의 이론적 구체화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문단 16. 이 강제적 이전 방식은 이명제의 실천적 구체화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강제적 이전을,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406페이지 문단 16에 중간에 보면은 그렇지만 나오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역삼각형 땡땡땡 치시면 이 물건에 대하여 얼마의 값을 매기는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거래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가 하려 한다고 말했던 것을 실제로 할 것인가를 검증해 볼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거래를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남의 책을 갖고 싶으면은 나에게 저 책은 30억의 가치를 가지요. 이렇게 말만 하면은 뺏어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 구체화는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론적 구체화 일단 그 완전정복 가정하에서 정부가 그런 걸다 알고 있다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책을 뺏어다 준다는 것은 이론적 구체화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 구체화로서는 강제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간단한 판례에 의한 이 반박이 타당한 것은 부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권장하는 바가 원리상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이 논거가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있다, 완전정부 사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보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런 사회, 지금 우리가 불완전정부 상황이라 사람들이 거짓말치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완전정부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당신의 이론적 구체화에 따르면은 어떤 결론을 추천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당신의 추천은 그러한 상황에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그 가상적 사회에서 더 정의롭다고 보지 않으며 공동체가 이런 식의 이전을 행한 뒤에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2단계 논거가 반박된 것이죠. 2단계 논거인 공동체 전체의 선은 사회 전체의 부라는 점이 반박된 것이란 말이죠. 그 원리상 구체화를 해보면 그 말이 맞지가 않다. 공동체 전체의 선이 공동체 전체의 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을 입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단계 논거 있죠. 그 1단계 논거는 공리주의적 논거를 반박할 때 같이 반박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always, 언제나 공동체 전체의 선을 정진시킬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그러한 것을 기대할 도덕적 권리도 있다는 것은 공리주의적 논거를 다루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는 한데, 과연 오늘 다할수 있을지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잠시 쉬고 일단 뭐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